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누나 12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주말마다 정말 네. 정말 바쁩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OTT 서비스의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섭렵하느라 진짜 재밌는 거 너무 많지 않아요, 요즘에?
맞아. 아, 요새 진짜 이 소비자로서, 콘텐츠 소비자로서 정말 즐거움의 비명을 지르고 싶다.
즐거움의 비명,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저는 글로벌 1위를 찍었던 넷플릭스 지옥을 봤는데 네.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최근에 또 대중문화 쪽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BTS가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3관왕에 오르는
놀랍죠.
대기록을 썼습니다. 1974년에 어워드가 생긴 이래 아시아 가수가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바야흐로 K 콘텐츠의 르네상스가 열렸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2022 콘텐츠가 전부다를 쓴 노가영 작가님을 모시고 OTT 대전과 또 K 콘텐츠의 경쟁력 나아가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노가영 작가님은 콘텐츠 미디어 산업 전문가신데요. 모시기 전에 잠깐 양력 소개를 드리면요. CJ엔터테인먼트와 CJCGV에서 콘텐츠 투자 유통 업무로 미디어 산업의 발을 뒤졌고 20여 년간 통신기업의 사업구조 기획실, 미디어 본부 등에서 TV 미디어 사업 전략, 뉴미디어 콘텐츠 투자, OTT 전략 업무 등을 담당하셨어요. 쓰신 책으로는 유튜브 온리, 콘텐츠가 전부다 시리즈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광고 잠깐 듣고 노가영 작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뉴닉 대표 김소연입니다. 뉴닉은 세상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사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알고 싶다면 뉴닉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뉴닉 뉴스레터는 스티비로 만듭니다. 좋은 뉴스레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스티비.
안녕하세요. 커피팟 발행인 오세훈입니다. 커피팟은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해외 비즈니스 뉴스레터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업과 비즈니스 이슈를 쉽고 재밌게 알고 싶다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마다 메일함에서 커피팟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커피팟은 스티비로 만듭니다. 좋은 뉴스레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스티비.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바로 모셔올게요. 콘텐츠 미디어 산업 전문가 노가영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북 작가 노가영입니다. 아까 BTS 이야기하셨을 때 네. 제가 아미로서 막 박수를 치려고 하다가 네, 네. 사운드 들어가서 혼날까 봐 손바닥을 좀 쳐봤어요.
아, 느껴졌어요. 네. 이 책 그 날개의 저자 설명으로
맞습니다.
아미이자 네. 예, 크리스마스까지 에어조던 1의 레트로 하이 오지 폴른 검노 조합을 구해야만 하는 초딩 엄마다라고 네. 써주셨어요. 언제 아미가 되셨어요?
한 3-4년 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 밀렸던 그 앨범들을 그때는 한꺼번에 지금은 하나씩 사지만 한꺼번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처음에 거의 뭐 한 4-50만 원 한꺼번에 샀던 것 같아요.
네, 네. 세계관에 푹 빠져들으셨거든요. 네, 네. 오늘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앞에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 2-3년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BTS라든가 블랙핑크, 기생충, 네, 네. 윤여정 그리고 오징어게임까지 그야말로 K-콘텐츠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었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콘텐츠 산업에 들어갔었던 되게 옛날 콘텐츠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되고 제가 실은 책이 출판된 지 뭐 한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난주 토요일에 실은 그 매일경제에서 저희 콘텐츠가 전부다 2022 콘텐츠가 전부다를 굉장히 크게 소개가 돼서 제가 너무나 오랜만에 그 페이퍼 신문이라는 거를 되게 오랜만에 구매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한국경제랑 매일경제가 같이 있어서 그냥 겸사겸사 두 개를 같이 집었는데 한국경제의 첫면에 정말 첫 페이지에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CJ E&M이 미국의 엔데버를 1조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그 기사가 너무 큰 글자로 정말 너무 큰 글자로 이렇게 했어서 네. 너무 놀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실은 제가 미리 인터넷 기사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었는데 거의 엔데버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정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룹이고 CJ E&M이 인수를 한 거는 그중에서 이제 엔데버 프로덕션 제작사 쪽을 엔데버 컨텐츠를 인수를 한 건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 BTS의 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또 뭐 아리아나 그란데나 그 저스틴 비버를 네. 가지고 이타카 홀딩스를 또 일조원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의 어떤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그냥 헐리우드 애들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에 CJ E&M의 그 엔데버 라라랜드 제작사이죠. 정말 너무 놀랬고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에 한류 열풍이라는 게 한번 쫙 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랑은 또 근본적으로 완전 다른 거죠.
이제 컨텐츠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플랫폼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컨텐츠 이야기를 하자면 전 세계의 다른 어떤 미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어떤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헐리우드 문법을 그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카피앤페이스트를 한 거죠.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창조되면서 저희만의 색깔이 이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말에도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CJ 엔터테인먼트하고 CJ CGV에서 이제 처음에 주니어 때죠. 컨텐츠판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당시 이제 선배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애니메이션은 일본이야. 그다음에 일본 애니메이션은 헐리우드도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아시아의 컨텐츠 강국은 일본이란 말 저희 되게 많이 그 듣고 자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거의 한 15년, 2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간 실은 일본은 걔네들 특유의 그 미연시라고 하잖아요.
네.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 중심 또는 그 특유의 어떤 로컬성이 짙은 오타쿠 문법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냥 밀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간 15년 이상 20년간 우리나라는 굉장히 헐리우드 컨텐츠 문법을 차용하고 카피하고 그리고 또 재창조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에 유니버셜하게 통할 수 있는 그 문법을 저희가 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 대부분의 그 로컬 국가들이 헐리우드 콘텐츠가 한 80% 이상 그다음에 자국 콘텐츠가 20%인데 우리나라 그다음에 인도 태국 정도가 네. 하프 앤 하프예요. 굉장히 50% 이상 정도. 저희가 한국 영화 매출 1년에 딱 결산하면 50%가 한국 영화 매출 50%가 이제 헐리우드나 이제 제3 국가들인데 역시 이제 이거 역시 이러한 어떤 자국 콘텐츠를 선호하고 애착하는 우리 국민성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정말 해리포터가 쫙 개봉하면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멀티플렉스에서 막 7, 80% 이렇게 쫙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은 뭐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거가 해리포터 그때 같이 개봉했었던 거가 뭐 해운대 국가대표 같이 쫙쫙 그냥 극장에 피하지 않고 이 개봉 해리포터의 개봉일을 피하지 않고 그냥 같이 붙이는 거죠.
정면
승부를 딱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그 당시 해운대가 1등 최종 스코어로 보면 그렇죠. 국가대표가 2등 아마 해리포터가 3등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실은 산업적으로 버텨주고 있었고 플랫폼적인 입장으로는 제가 그 3일 전이었나요? 청룡영화제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윤여정 선배님께서 이제 이번에 오스카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특별 스테이지가 있으셨거든요. 아마 스피치 들으셨겠지만
봤어요. 네.
그때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인트로를 어떻게 하셨었냐면 아, 지난주에 내가 영국의 어디 일간지랑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지금의 K-콘텐츠 르네상스에 대한 내 입장을 물어봐서 이제야 알려진 거다. 이미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약간 인사이트풀 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그 미래에셋에서 엔터테인먼트,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분이랑 실은 대담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일반 영상 콘텐츠에 비해서 케이팝 너네들이 조금 더 럭키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은 BTS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도 그렇고 이게 글로벌리 그냥 빵 터져서 커버리지가 쫙 했던 거는 분명히 실리콘밸리발 IT 유통망을 탄 거거든요. BTS나 케이팝 팝은 유튜브를 탄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오징어나 지옥은 실은 넷플릭스를 탄 건데 유튜브를 먼저 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더 한 5년 이상 정도 먼저 타서 케이팝이 먼저 터진 거고 영화나 드라마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실은 이렇게 한 거다. 이제 그 말이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애들이다라는 것과 실은 일맥상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거기서 윤여정 선생님이 그래서 내 말에 책임지게 해주세요. 라고
저 너무 좋았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할까요? 어쩜 그렇게 멋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BTS랑 오징어 게임 말씀도 주셨는데 책에서도 이 두 개의 최근에 엄청난 성공에 대해서 또 비교 분석해 주시는
맞습니다.
써주셨는데 그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어떤 면에서 두 개가 좀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명확하게 BTS와 오징어 게임이 다 갖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발 미국 IT 유통망을 탄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기생충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뭐 기생충이 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몇 개 부문을 그냥 다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베스트 픽처 뭐 감독상 다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1등 못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오프라인이라는 극장 멀티플렉스는 제가 저도 이제 멀티플렉스 프로그램을 했지만 스크린 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배급사나 영화 프로덕션들의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결국에는 배분받거든요. 너 몇 개간 이렇게 배분을 받죠. 그런데 이 IT 유통망은 일단은 넷플릭스의 OK만 받아서 그러니까 업로드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냥 디지털 세상에서 페어 게임이거든요. 공정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부터는 업로드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컨텐츠 이셀프의 힘으로 그냥 쭉쭉 가는 거죠. 네. 실은 이제 그거가 실은 BTS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정말 조그만 나라지만 BTS와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지금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거. 그게 이제 같은 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점은 BTS의 성공은 누구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하이브의 것과 BTS의 것과 방시혁 의장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음악 저작권 아티스트가 다 오은이 그냥 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것이잖아요. 반면 오징어 게임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미 다 너무 많은 기사를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제작 수수료라고 하죠. 네. 제작 마진. 제작 마진의 한 10% 정도.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면 그 동일 기간 넷플릭스는 뭐 시가총액이 24조 원 정도가 그냥 껑충 뛰었고요. 그리고 굿즈도 얘네들 팔았고 그쵸.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순수 유료 가입자 순증이 또 올랐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평가를 그 정도로 아마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BTS의 것과 넷플릭스의 것 약간 이 부분이 실은 다른 점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정말로 산업적인 각도에서 봤을 때 뭐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해도 네네. 이 창작자는 총 제작비의 10%에서 20% 수준을 막 제작 마진으로 가져가고 네네. 사실 IP도 지금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맞습니다. 구조인 네네.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렇게나 터졌는데 더 충분한 그 창작자한테 더 충분한 수익과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극장용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에 들어갈 때 실은 리스크가 있죠. 네, 제작사한테 일부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투자사한테 뭐 스토리 캐스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컨펌 받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네거티브한 기사들이 막 나올 때 그때 이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님이 MBC랑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네네. 제가 그거를 막 여러 번 돌려봤는데 정말 넷플릭스는 나한테 형식, 포맷, 길이, 그다음에 수위의 자유를 주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요 말씀을 그냥 명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넷플릭스와 지금의 넷플릭스를 또 틀려졌다. 조금 더 콧대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토리의 힘에 조금 가장 우선시 하시는 것 같고요.
창작자를 가장 존중해 준다.
가장 존중해 주시고 일단 결정되면 넌터치라. 거죠. 네, 알아서 그냥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래서 아마 황동혁 감독님이 넷플릭스가 나한테 형식, 포맷, 길이, 수위의 자유를 줬다. 이게 사박자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작 수수료 마진 OK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작 수수료 마진의 그 비율 자체에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었던 거고 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센 발언이다. 괜찮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이왕 한 거 한 번 더 세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OEM과 ODM 구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 OEM 업체들이 30% 정도 제작 마진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OEM 업체들은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나이키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재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그냥 이대로 잘 그냥 만들어 이거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OEM 업체인 거고 그런데 OTT와 지금 K프로덕션들의 관계는 ODM 그러니까 오리지널 디자인 매뉴팩처링이라는 거죠. 정말 넷플릭스가 하는 게 없죠. 유통시켜주는 거 말고는 K프로덕션들 황동혁 감독님이 계속 수년 동안 기획 개발을 해왔 해왔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 기획개발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10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한국 프로덕션에서 뽑아내고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잘 만들어서 그냥 납품하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ODM인데 ODM 구조는 리스크가 많죠. 왜냐하면 10개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너무 세다 그러면 너다섯 개 정도를 넷플릭스에 제안서를 주면 그중에서 한 개가 투자가 될까 말까 나머지는 그냥 드랍되는 아이템인 네네. 거거든요. 그러면 실은 저는 수치상으로는 실은 OEM 업체보다 제작 마진 높은 거가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키 업체에 비해서 이 제작 마진이 점차 낮다라는 거. 근데 그거 이거 역시 실은 대기업 프로덕션들이라고 하죠. 뭐 일반 국내에서 대기업 프로덕션들 그러니까 물량을 넷플릭스에 그냥 규모 경제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은 실은 20% 이상 훌쩍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처음 독립 제작사들이 처음 거래할 땐 또 10% 언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낮은 마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제작 마진뿐만 아니라 IP도 그렇고 이게 오징어 게임이 터지고 나서 지금 2주 뒤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런칭에 대한 미디어 대회 행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한 지 뭐 일주일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뭐 미디어 대회 이 행사는 미리 다 계획되어 있던 플랜드 페스티벌이었겠지만 준비하는 와중에 오징어 게임이 터진 거죠. 디즈니도 놀랬을 것 같아요.
놀랬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놀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아마 그 기자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이제 Q&A 세션에서 흥행 인센티브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상호 프로덕션들과 윈윈하는 모델로 가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망대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그냥 한국의 굿 시티즌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조금 좀 순해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러면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게 정말 기자들이 이야기하시는 하청기지로 전락했다라는 거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미 그 아마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넷플릭스 정책 부사장이 한번 오셨죠. 그래서 국내 아마 국회의원들 만나셨는데 주로 이제 이슈는 망대가 아젠다, 이 망대가 담론이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 터진 이야기를 하자 현재 지금 프로덕션들과 오징어 게임에 대한 흥행 인센티브를 다시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네네. 한국 콘텐츠가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 그런 당연히 계약 구조나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지겠죠. 개선이
네네,
되겠죠.
그럼요.
네. 최근 한국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가 상륙을 하면서 그야말로 네네. OTT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네.
책에도 이제 OTT 대전의 대장자리를 놓고서는 테크, 미디어,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해서 대결을 벌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뭐 누가 이제 향후에 대장을 차지하게 될까 너무 궁금해하면서 OTT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OTT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네네.
뭐 여전히 넷플릭스가 1등인가요?
네, 네. 여전히 1등이죠.
그리고 네네. 이를 위협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OTT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이 있죠.
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그냥 세계 사업자가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2억 명. 그다음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죠. 1억 7천 명. 그다음에 마지막에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1억 6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디즈니 계열 OTT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ESPN 플러스 그리고 스포츠 중심이죠. 그다음에
네.
훌루라는 것까지 디즈니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 세 개를 합치면 또 1억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사업자 계열이 지금 78%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건 세계 시장인 거죠.
세계 시장입니다. 네. 네. 쏠림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스몰 가이드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늘 뭐 또 어떤 산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스몰 가이드는 지네들끼리도 합종 연행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워너브라더스가 하고 있는 직접 OTT죠. HBO Max가
네.
디스커버리랑 디스커버리 플러스라는 OTT.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스커버리도 자체 OTT를 또 만들어서 또 OTT 이름을 이 디즈니 플러스를 따라서 디스커버리 플러스라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HBO Max와 디스커버리 플러스가 합병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요망조망한 애들끼리 합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애들 3명이 3 빅 스트리머가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보실 때는 가장 미래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뭐라고 보세요?
요거 실은 어제 저희가 네.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그 미래에서 엔터테인먼트 애널리스트 분이랑 아름다운 말로 싸웠다라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Who is winner라고 했을 때 네네. 명백하게 그분은 디즈니 매니. 근데 내가 그냥 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디즈니 매니시네요라는 말로 제가 끝났는데 네. 디즈니 매니고 저는 실은 뭐 오래된 넷플 빠고요. 네. 그래서 저의 논리와 이분 논리를 그냥 그 청취자 여러분들 같이 말씀드리면 네네. 재밌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넷플릭스에 승기를 주고 싶은 이유는 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난 100여 년간의 헐리우드 역사상 미국 콘텐츠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네, 압도적인 1위였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저희가 다 죽고 나서 앞으로의 100년도 여전히 헐리우드가 1등일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의미 있게 보는 거는 뭐냐면 압도적인 1위인데 그 헐리우드 아덜스의 콘텐츠의 비율이 조금씩 얘를 갉아먹고 있어요. 예전에 9대 1, 8대 2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7대 3, 6대 4 이렇게 지금 로컬 콘텐츠들의 경쟁력. 아 헐리우드 콘텐츠가 아니어도 이렇게 기획이 좋고 스토리가 쫀쫀하네라는 거를 지금 알아들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제2의 한국이 뭐 대만이 될지 일본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은 대만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한국 드라마를 답습하고 있거든요. 이 문법 자체를. 그래서 저는 이 아덜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오리진 콘텐츠에 집중된 디즈니보다는 이렇게 전 세계의 로컬 프로덕션들과 수년간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협업을 맞춰본 넷플릭스가 이 제작이라는 게 뭐 두 분 다 제작가이들이시지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시행착오가 네. 있고 리드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은 넷플릭스에 한 표를 더 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은 이 말 하면 저희 MZ분들 저한테 꼰대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할게요. 네. 그냥 네, 뭐냐면 넷플릭스가 네. 더 헝그리 스피릿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니는 헝그리 스피릿이 있기 힘들 정도의 슈퍼 IP가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죠. 헝그리 스피릿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네. 넷플릭스 IP들이 터지긴 터져도 역사가 짧죠. 네. 오징어 게임도 너무너무 좋은 IP죠. 근데 역사가 짧고 시즌2 뭐 금방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접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헝그리 스피릿 네. 꼰대 40대 중반의 어떤 꼰대 작가 네. 그래서 넷플릭스 한 표 더 주고 있고요.
아, 네. 아 작가님 너무 재밌어요.
작가님 진짜 진정한 약간 파이터 같은 느낌.
아, 네. 네. 자, 다시 돌아가자면 네. 그러면 그 증권계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서 박정엽 애널리스트 분
실명을 거론하는 네.
검색 네. 이제 막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분의 그 논리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당연히 뭐 명백하게 슈퍼 IP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마블부터 뭐
네네,
픽사.
마블, 픽사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스타워즈부터
네. 시작해서 뭐 너무너무 많고 있고. 네, 모든 박스 콘텐츠도 다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밸류체인이 길다는 거죠. 뭐냐면 얘네들은 뭐 터지는 IP가 있으면 이 캐릭터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극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TV 방송국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약간 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뭐 그냥 디즈니랜드 팀파크 들어가면 그냥 디즈니 캐릭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그냥 네, 흠뻑 빠지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 컨텐츠 하나를 더 슈퍼 IP로 만들 수 있는 이 짱짱한 이 채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한 발 더 가자면 이제 2019년에 화제가 됐었던 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튜 볼이라는 이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VC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디즈니 킹덤의 진짜 무기는 슈퍼 IP가 아니라 슈퍼 IP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어피니티다. 이 어피니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피니티가 이게 확 이 토종 코리언들한테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네. 굳이 번역하자면 친밀감이에요. 굳이.
친밀감.
예. 근데 우리들한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인티머시 약간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냐면 디즈니는 여러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디즈니와 디즈니의 콘텐츠 그다음에 디즈니의 A 콘텐츠와 B 콘텐츠 또는 디즈니의 소비자와 또 다른 콘텐츠 뭐 약간 이렇게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되면 정말 겨울왕국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정말 쌍천만을 했거든요. 겨울왕국 그렇죠. 1도 천만을 했고 겨울왕국 2도 우리나라에서 천만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당근문 캐릭터 있잖아요.
갑자기 울라프.
네, 울라프. 울라프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라프가 주인공 된 파생 콘텐츠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디즈니는 징그럽게 잘해요.
네. 토이스토리 4키도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4키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조연들이 주인공을 꿰찰 수 있는 이 네. 꿈과 희망을 주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제 아마 이 매튜볼이라는 이분은 어피니티를 잘한다라고 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세계관을 정말 촘촘히 잘 설계한다.
촘촘히 잘 싸고 이를 기반으로 소셜 영향력을 그냥 확 하고 실은 이거는 넷플릭스 못하는 거죠.
그렇죠.
굳이 넷플릭스가 네. 하고 있는 게 굿즈 파는 거. 넷플릭스 다시샵. 저도 실은 거기서 후드티 하나 샀어요.
사셨어요?
이 저기 박혀져 있는 거. 진짜 선택하기 힘들었어. 왜냐하면 그 밈이 너무 많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그래서 그쵸. 어떤 거 후드티를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실은 달고나 아. 동그라미 그거 샀는데 네. 아니 도착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도인 거죠.
좀 배송이 오래 걸리네요.
배송 오래
네.
걸리죠. 이 코로나일까요? 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즈니는 소셜 영향을 확장한다.
아, 네. 정말 네.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네. 좀 지켜봐야겠어요.
두 분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넷플릭스를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
구독하고 있어요. 네.
저도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는데 막상 네네. 오픈하고 나니까 아,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미 본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네. 또 그거는 있어요. 디즈니 네. 플러스에서 진짜 그냥 옛날에 봤던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백한 마리 달마시안 이런 거.
알지 알지.
추억의 네. 방울방울. 방울방울. 이런 콘텐츠들이 네. 또 있어서 또 그걸 자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우리 신토부리, 토종 OTT, 네, 토종 OTT 얘기 좀 해보죠. 저는 사실 토종 OTT도 열심히 보거든요.
저도요.
네, 네. 뭐 티빙이라든지, 뭐 웨이브, 뭐 왓챠 같은 이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금 이 토종 서비스들도 토종 서비스들, 네,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를 막 계속 연이어 선보이면서 상승세에 있는 상태예요.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토종 OTT 이후 지금 서비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어떤 것들 좀 경쟁력 있다고 보시나요?
티빙과 웨이브 그러니까 왓챠는 약간 결이 틀려서 구작 중심이라서 잠깐 논외로 하자면 TV랑 웨이브 누가 위너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실은 이거는 참 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갈라져 있거든요. 웨이브의 지상파 콘텐츠들이 있고 티빙은 실은 CJ와 JTBC 콘텐츠가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콘텐츠가 좀 화제가 됐냐에 따라서 정말 수우파 때문에 티빙이 난리가 났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실은 토종 OTT에 약간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지금 웨이브의 전신인 옥수수의 전략팀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애착이 있죠. 로컬 OTT들의. 문제? 아쉬움? 그 정도로 표현하자면 강한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 제 용어예요.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강한 오리지널과 약한 오리지널이 있어요. 강한 오리지널은 뭐냐면 정말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오징어 게임 여기서만 봐. 지옥 여기에서만 봐. 다른 데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한 오리지널이고요. 지금 웨이브 보면 그 SBS인가요? 모범택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시청률이
네,
높았잖아요.
맞아요.
보면 포스터 보시면 웨이브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오리지널이냐는 거죠. SBS에 틀고 있는데. 뭐 OTT 내에서는 여기서만 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네. 왜 오리지널이라고 붙이지?
왜 오리지널을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그 논리는 그럴 것 같아요. 웨이브의 돈으로 했고 그리고 OTT라는 범주 내에서는 여기서만 볼 수 있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SBS 틀고 있으면 그건 오리지널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채널이 OTT냐 TV냐 극장이냐 상관없잖아요. 그냥 여기서만 틀어야 오리지널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 남자 배우 정말
장기용이요.
네, 네. 너무 흠뻑 빠져 있어요. 진짜 완전 흠뻑.
작가님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진짜요. 네. 그런데 그 SBS 거기 때문에 실은 웨이브에 있거든요. 근데 홍콩이랑 싱가포르 베이스에 뷰라는 OTT가 있어요. 해외 OTT. 거기에 또 다 파셨더라고요. 10년 정도. 뭐 SBS나 웨이브의 입장은 뭐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걸 거예요. 국내에서는 SBS와 웨이브만이야. 근데 뭐 홍콩은 OTT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이거를 실은 현재 로컬 OTT들이 하는 이 오리지널 전략을 저는 약한 오리지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인 거고 아마 또 해외에 가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웨이브는 뭐 분명히 해외에 가면서 이거를 터닝포인트 삼아 IPO를 가는 전략일 거고요. 그리고 티빙은 제가 알기로 기사가 이미 떠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네이버랑 연합해가지고 좀 레버리지 해가지고 해외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거예요. 저는 해외 OTT를 갈 거면 K-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핫하기 때문에 다른 OTT에서 다 빼고 나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미국과 일본에 갔어 티빙이. 자 근데 미국과 일본에 넷플릭스가 없나요?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에 CJ 콘텐츠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실은 이게 경쟁력이 있을 거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은 제가 CJ 관계인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콘텐츠를 CJ 주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주지는
넷플릭스에 주니까 네. 넷플릭스에 주는 거는 체리픽하는 거고 이 티빙만의 오리지널이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다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는데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예 안 줘야 되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지금 티빙과 웨이브가 가고 싶어하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에는 다 넷플릭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한 오리지널, 약한 오리지널로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국내 대기업에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각자의 사연이 있고 네. 각자의 논리가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죠. 각자의 매출이 있고 당장 네. 넷플릭스 빼면 그 매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훈훈하게
올해 KPI를
하겠습니다.
위해서.
그럼요. 네. 네. 비즈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니까 그 매출을 예, 감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무튼 강한 오리지널이 필요하다.
네, 강한 오리지널 전략이 필요하다.
예. 아, 네. 재밌네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들으니까.
그러면 잠시 공지사항 듣고 뒤에 이야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똥나의 진행자 김효은 홍상지 그리고 콘텐츠 미디어 산업 전문가 노가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OTT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SNS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 SNS에 대한 이야기 참 우리 세대와 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책에서 멀티 소셜 미디어의 시대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세대는 지금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뭐 페북도 있고 뭐 유튜브, 틱톡은 기본이고 지세대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즐겨 사용하고 또 네이버 블로그의 유행이 또 다시 그러니까. 돌아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작가님은 넥스트 소셜미디어로 디스코드와 포파라치를 뽑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전 디스코드는 약간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커뮤니티 정도로만 알고 네, 있었는데 네. 뭐 포파라치는 처음 들어봤고 네.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왜 넥스트 SNS로 뽑으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디스코드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디스코드는 들어봤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좀 집중 있게 안 봤어요. 왜냐하면 북미 시장 중심의 SNS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서비스를 보면 굉장히 머무르는 시간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일반화 시켜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의 트렌드는 너도 나도 다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거를 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트래픽이 막 몰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 힙하지 않은 거예요. 아. 네, 그런 것 같고 블로그가 지금 다시 떠오르는 것도 물론 네이버에서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 누구시죠? 부부 세계에서 그 여배우
한소희
씨가 네. 한소희 씨는 물론 인스타그램도 하시지만 실은 조금 더 거기에서 지금 댓글들 제가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들이 덜 있으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한소희 배우가 블로그를 하는데.
네. 블로그 예.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진솔한 거죠. 더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의 귀가 조금 더 덜하니까 이제 이런 거고 디스코드는 뭐 명확하게 지금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요. 지난 3월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20억 달러니까 한 14조 원 정도의 인수를 시도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넘기기 싫다는 거죠. 더 클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결렬이 됐고 이후에 지금 뭐 네 개 사업자 시장에 매물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트위터, 그다음에 뭐 에픽 게임즈, 아마존 등이 지금 조금 태핑을 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얘가 뜨고 있지라는 걸 보면 네. 답은 심플해요. 쓰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사회적인 자아를 유지해야 되는 대화에 피로를 느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두 분 다 인스타그램, 페이북 하시겠지만 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세상 안에서 그냥 통신기업에 20년 이상 있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트렌드북 작가고 시리즈로 계속 매내고 있는 그 이 작가와 기업인의 이 사회적인 자아가 유지되어야 되고 멘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나 기자를 SNS에서 놓지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놓지 못하고
못해요,
있죠.
못해요.
팔로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 네. 이런 거죠. 사회적인 자아를 벗어낼 수 있다. 내 사회적인 자아를 탈피할 수 있고 더 이상 일상을 공유하지 않고 익명이어도 좋으니 취향에 맞는 소수 사람과 대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사회적인 자아와 내 명함을 유지하는 거가 진짜 정말 정말 뜩할 때가 있잖아요.
진절머리 날 때가 있죠.
진절머리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제일 제가 정떨어지는 게 인스타그램 네. 딱 하면 자, 그 연락처 핸드폰 연락처 연결합니다. 요거 뜨잖아요.
맞아요.
너무 싫지 않아요? 저 항상 노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은 이런 기능들이 없어요. 여기서는.
디스코드는 없어요.
디스코드는 없다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서비스예요?
메신저도 되고.
메신저도 되고 그다음에 뭐 줌 같은 회의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반으로는 취향 기반으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 블록체인 이야기하면서 크립토 월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 뭐 토큰도 사보고 싶고 뭐 비트코인 투자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으면서 크립토 가이드랑 놀고 싶어라고 한다면 실은 NFT를 NFT가 요즘에 이제 뭐 아트 콘텐츠들이 뭐 100개 에디션, 만 개 에디션 이렇게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에디션을 내가 NFT를 구매를 하면 티켓을 주고 이 티켓을 가진 사람들만 그 디스코드 내에서 NFT 채널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는 이게 딱 지네들끼리의 어떤 쫀쫀한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네네. 디스코드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커뮤니티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클럽하우스 느낌도 좀
클럽하우스
있네요.
느낌도 살짝 있죠.
방으로 들어간다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실은 밈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밈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밈을 키치밈과 베리어밈 이것도 네이버에 없습니다. 제 용어예요. 그냥 밈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노는 거. 엔터테이닝 밈. 그걸 저는 이제 키치밈이라고 표현을 하고 베리어 밈은 뭐냐면 그냥 세대 간 장벽을 딱 치는 거거든요. 밈이 막 이렇게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만들어. MZ가. 그리고 나서 저처럼 기성세대들이 그 밈을 뒤늦게 알고 막 사용해요. 힙한 것처럼.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밈을 안 써. 떠나.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배려 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은 디스코드 취향의 끝판왕이다라는 거. 네.
키치밈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 우리가 그 키치밈 쓰면 배려 장벽 친다.
요새 좀 뒤늦게 네. 뭐 뭐지? 네. 무슨 어쩔 TV 이런 거 우리가 막 하는 것처럼.
너무 싫다.
예전에 막 에바꽁치 약간 이런 거 있었던
네. 포파라치는 이거 같은 맥락인데요. 정제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트렌드에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보정, 이 필터 마스크 기능. 진짜 네. 막 정말 이 필터 인스타 미국에서는 인스타그램 필터 만든 스타트업들이 막 대박이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지친고 저는 실은 정말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전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잖아요. 네, 네.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한 친구가 옛날 그냥 이 잭 끼우는 이어폰을 네. 하고 있던 거.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아, 너 블루투스 이어폰도 없어 라고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우르르 그 공격한 친구한테 왜 모든 걸 다 블루투스 이어폰 써야 돼? 라고 하면서 야 때로는 솔직히 블루투스 이어폰 작동할 때 조금 리드타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잭은 그냥 바로 하잖아요. 이런 어떤 시간도 좋고 맞아, 이게 또 힙한 거야 라고 하면서 없어. 오히려 그 친구를 이렇게 촌스러운 애를 취급을 하더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아 정말 이 초등학생도 힙하다.
다양성이 강조되고
다양성이 강조되고 그냥 내 취향이 보편성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엄마의 위에 가겠다. 내가 편리해. 내가 잭 끼우는 게 편하면 편한 맞아. 거고 다 너도나도 블루투스 촌스럽다는 거죠. 실은 이거가 지금 맥락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포파라치.
포파라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제되고 완벽한 남의 시선 같은 거 별로 이제 필요하지 않는 엄마의 웨이 시장이 어린 친구들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보다 더 날 것에 네네. 진짜 나다운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SNS들이 넥스트 SNS가 될 거다. 뭐 네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재밌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네네.
책에서 이제 벤처 캐피털 앤드리슨 호로비츠를 이끄는 마크 앤드리슨의 말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물결에서는 온라인에서 아무도 돈을 벌거나 쓰지 않는다. 두 번째 물결은 광고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들이 돈을 벌었던 시기다. 그리고 세 번째 물결에서는 콘텐츠 소비자와 크리에이터가 직접 연결돼서 크리에이터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바로 이게 제3물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플랫폼의 영향력이 줄고 또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는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개념 자체는 실은 조금 광의의 범주로 설명하면 컨텐츠 직거래 세상이랑도 일맥상통한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비스가. 근데 이거의 시작인 배경은 실은 페이스북이었어요. 작년에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피드에 업로드한 컨텐츠로 광고 수익을 22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랑 틀리죠. 우리 사용자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피드만 쌓아가는 뿐인 그렇죠. 거지. 네네. 근데 지금의 사용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용자들은 가장 페어한 게임, 보상, 적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플랫폼 전성시대에서는 대충 넘어갔었던 일들이 이제는 내 시간과 노동, 피드로 남이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불합리함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크리에이터가 플랫폼 없이 팬과 직접 거래하는 이 팬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직접 구독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를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SNS 내가 피드 하나 올리면 난 디지털 크리에이터인 거죠. 예. 이제 그 세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팬덤이 한 1천 명 정도 이상 모집이 되고 그러니까 나의 팔로워들이 그다음에 내 콘텐츠가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제공했던 기존에 무료로 내가 제공했던 그 이상의 어떤 가치 창출을 내가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독립해서 별도의 어떤 그 뭐 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네. 해도 되고 이 뭐 제가 책에서도 언급되어 있었던 굉장히 알려진 북미 시장의 뉴스로트 플랫폼이죠. 서브스택 같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구독 모델을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서브스택은 유료 뉴스레터가 가능한 솔루션인 거죠.
네네네. 뭐 출시된 지는 벌써 한 3, 4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부터 굉장히 그냥 핫해지고 있고 크리에이터들이 기존의 레거시 플랫폼들에서 약간 독립해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수료 문제인 건데 이 서브스택의 장점은 크리에이터들의 구독 매출에 크리에이터들이 90%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이 수익 구조인 거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브스택의 이제 상위 10명 정도가 연간 뭐 한 2, 300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이 어떤 이 9대 1 이제 구조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일반 구독자 아니라 단순 구독자 아니라 유료 구독자가 한 50만 명 정도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결국 NFT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네네네.
NFT는 또 되게 중요하게 한 챕터로 다뤄주셨어요. 책에서.
네네네.
이게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일련번호를 매겨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것인데
네네.
앞으로 그럼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자신의 콘텐츠를 NFT로 발행을 하고 네. 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규모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20억 달러니까 한 3조가 조금 안 됐었죠. 그런데 지금 하반기 3, 4Q 들어오면서 거의 지금 현재는 매월 거래량이 1조가 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제대로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NFT 콘텐츠들이 거래되고 있는 오픈씨라는 실은 전 세계 가장 큰 NFT 거래 플랫폼이 이제 상반기에 한 기업가치 한 1조 8천억 정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NFT 이 컨텐츠를 넘어서 NFT 거래 플랫폼 자체가 독립적인 이제 산업이 이제 됐다라는 거가 증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핵심은 지금 돈과 크리에이터가 여기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 몰리냐라고 보면 이게 기존의 기성 아티스트들이 등단하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NFT를 콘텐츠를 민팅하거나 또는 이 거래 마켓 플랫폼들이 작가 프로필을 본다든지 또는 콘텐츠 포맷에 전혀 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크리에이터들이 쏟아지고 몰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거시스러운 프로 시장, 프로 크리에이터 시장의 어떤 데뷔나 등단 같은 어떤 이 지난한 어떤 과정 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등록하고 판매가 가능한 거고
이제 진짜로 정말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럼요. 시대가 됐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면서
네.
또 긴장도 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그런데 네. 결국에는 실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이 컨셉을 잡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밸류어블하게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한 실천의 힘이고
정말 미래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었는데 그 꾸준함.
꾸준함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생색을 내자면 오늘 이 질문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Q&A가 이제 어제 보내주셨길래 저는 크리에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프로의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 작가들 중에서 글로벌 틱톡커가 있습니다. 아, 허영주 작가라고.
이 콘텐츠가 전부 다가 네, 공동저자신데.
공동저자신데 예. 허영주 작가님이 계신데 지금 뭐 주자매로 640만 정도 팔로우를 틱톡에서 예.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그 크립토 아이돌, 전 세계 최초의 크립토 아이돌로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엑시 시스터즈라는 부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한테 제가 지금 뉴욕에서 또 마이애미를 가셨더라고요. 마이애미 현지 시간이 거의 막 새벽인데 제가 어제 밤에 그냥 한국 시간에 맞춰서
여쭤봐 주셨어요.
네, 와.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네. 첫째 시대의 욕망과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야 된다.
욕망을
읽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제가 지속적으로 요즘 취향 기반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허영주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의 대중적인 취향 안에서 이 작은 취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니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큰 우주를 읽고 그리고 나서 작은 우주라는 어떤 차별화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너무 작은 우주일 때는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이 작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대의 욕망과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별 문법을 파악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실은 저희 책에 How to make money, 어떻게 크리에이터들 돈을 버는지 이 챕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네. 인스타그램 문법과 유튜브 문법, 그다음에 트위터 문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죠.
디지털
네.
플랫폼별 문법을 파악해라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어느 정도의 팔로우가 생기면 실은 플랫폼에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목표로 향해 나가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거.
독립할 네. 목표를 가져라.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고요.
네네네. 저 지금 좀. 하나하나 지금 일일이 다 적었어요.
적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밤부터. 네.
실천. 꾸준한 실천.
네.
실천으로.
꾸준한 네. 실천. 네. 네.
진짜
네.
오늘 흥미롭고 유익한 네. 시간이었어요.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다음에 네.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